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고난주간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갈망하는 분들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자주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론 새벽을 계곡을 건너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음에도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에 골아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빛도 어둠일 수밖에 없지만 칠흑 같은 밤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이 어둠의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밤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일생 동안 진리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나 어린 손자, 손녀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썸뿌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전의 상처를 넘어서 새롭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있을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한 것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부유해지는 은총을 누리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자녀의 입시, 또 건강의 건강, 인생의 진로 등의 문제로 응답받고 해결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와 우리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함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입니다. 이 표어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잘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장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합니다.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본문인 이 5절 안에 형제들아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아주 따뜻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대표적인 형제들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형제는 형과 동생이지만 헬라어로 형제를 뜻하는 단어는 같은 자궁,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서 11절이 인내에 관해서 관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억박지르거나 매를 든다고 해서 인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절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이 그 소제목이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에 관해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잠이나 광어의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언제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단순히 마라톤 정도가 아니라 장애물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모든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서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결코 째려보지 마시고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인내를 해서 그 가야 하는 그 종착점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그 날이 이 날을 결정합니다. 사법고시나 외무고시와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날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또 결혼을 몇 달 앞둔 신부에게도 그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 아무 드레스나 입어도 된다고 하고 폭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건강한 신앙생활, 신실한 자녀다움은 아주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날에 맞추어져 있어야 함은 8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굳건하게 하다는 고정시키다의 뜻입니다. 종이 한 장 자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벽에 완전히 붙이게 되면 그 종이는 벽만큼이나 강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들은 다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자체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날을 정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와타현 어촌도시인 리쿠마타카타의 그 도바후토시 시장이 2시 40분에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족들과 바베큐를 준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자고요. 그리고 불과 6분 후에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변함이 없는 날이 되는 것은 임하시는 주님이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제1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배부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하반절에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생의 막바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생의 막바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붓는 경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그 배우자를 화장하거나 매장을 하게 될 때에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떠나보내는 그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제가 들은 말이 여보 미안해요 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다가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막대하지는 또 않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용서하지 않으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는 다 간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셋째가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원망을 한 것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얼마만 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수르 광야를 걸었는데 3일이 지나도록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물을 먹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라의 뜻이 쓰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준비하게 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쓴 우리의 인생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이적도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만후,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를 영어로 옮기면 what is it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웬떡이냐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니까 더 이상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그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잊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음식을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무슨 산의 진미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만나에 대한 불평이 훨씬 더 짙어졌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내리게 되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물려서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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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아주를 한 100번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태도는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로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거나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아무 소리지 않고 시키는 것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불평, 불만, 억울해함, 원망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최선, 최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고는 심하게 매질당하고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아랭네들이 모여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는데 매를 맞고 투옥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고 싶 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했다는 것은 빨리 수긍이 안 됩니다. 그것도 혼자 읊조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을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것임을 100%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외적인 상황은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수용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소에 부르지 못한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의 예가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는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에게는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기도 하시고 또 요단강을 겉옷을 벗어서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잔치집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2년만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좋은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 또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를 반대합니다. 간혹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나요? 나도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또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을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은 하루아침에 전재산 날리고 7남3녀 자녀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에는 악성 종양이 나서 손으로 긁다가 안 돼서 옹기종각으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욥기 뒤로 가면 욥은 자신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내용들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너는 인내 잘했다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는 내일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빨리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멀리서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라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다에서 기다리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리다의 뜻은 잡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고요. 열매는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은 지중해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그 저온 다습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비라고도 하는데 10월 말에서 12월에 오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팔레스틴은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건기 때 말랐던 땅들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이때 농부가 파종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싹이 나고 난 뒤에 그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월에 다시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때 무럭무럭 자라고 그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면 기도 응답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만약 제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한 반에서 35명 중에서 33등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뒤에 있는 두 명은 한 명은 가출했고 한 명은 운동선수입니다. 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만약 너가 30등 안에 들면 내가 네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제 아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안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고 만약 네가 20등 안에 들면은 내가 너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바꿔주고 만약에 또 10등 안에 들면 내가 너에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사줄게. 그렇게 해서 걔가 점점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건실한 사회인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제 아이에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입니까? 노트북입니까? 그 아이가 자랐을 때는 그러한 것들은 다 폐기 대상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최고의 상급 열매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을 하는 것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기다려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라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 삶의 열매가 연결어가고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깨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원망과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